고린도서 29번 메시지 생명의 공급인 그 영과 하나님의 표현인 의의 사역 세 번째 고린도서 3장에 있는 그 영의 사역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위하여 우리는 로마서 8장에 있는 중요한 구절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바울은 생명의 그 영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말은 생명의 그 영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에 관하여 말합니다. 이것은 2절에 언급된 생명의 그 영을 따르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그 영을 따라야 하며 그럴 때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안에서 율법이 자동적으로 또한 무의식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성취됨. 만일 우리가 생명의 그 영 안에 살거나 이 영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려 한다면 우리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외적인 방법으로 율법을 성공적으로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의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그 영 안에 살며 생명의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없을지라도 자동적으로 율법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 즉 십계명이 우리가 생명의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영 안에서 살고 행할 때 우리는 틀림없이 오직 한 하나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첫 번째 계명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경배하기 위해 우상과 같은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형상이나 보이지 않는 형상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상상이나 공상 안에서 보이지 않는 형상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장래에 그가 매우 유명한 박사가 되거나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한 백만장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상은 그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우상이나 보이지 않는 형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럴 때 그는 최선을 다하여 이 꿈을 성취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형상에 대한 경배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그들의 상상 안에서 우상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어떤 형제는 그가 어느 날 결혼하게 될 멋진 젊은 여인에 대하여 꿈을 꿀지 모릅니다. 그럴 때 그는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그는 집회에 올 때 그가 생각하고 있는 완벽한 아내감을 찾을 것입니다. 이 꿈이 이 형제의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한다면 그와 같은 어떠한 꿈도 정죄될 것입니다. 그 영에 따라 행함으로 우리는 자연히 두 번째 계명을 성취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는 세 번째 계명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만일 우리가 생명의 그 영을 따라 살고 행한다면 우리는 결코 신성하고 거룩한 이름을 헛되이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는 언제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실제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언급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기억하는 날을 지킬 것이며 그로써 네 번째 계명을 성취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처음 네 계명들이 우리 안에서 성취됩니다. 처음 네 계명이 그러하다면 나머지 여섯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살고 행할 때 나머지 여섯 계명, 즉 우리와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들도 자연히 성취됩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공경하기 위하여 결심하거나 이것을 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젊은이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나는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께 합당한 태도를 갖지 못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하고 합당하게 처신해야 하며 내 동생들과 누이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그의 부모들을 공경하기로 결심하는 이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고양이가 공중에 있는 새처럼 날개를 시도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고양이지 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쉽게 날 수 있는 재간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다섯 번째 계명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생명의 그 영 안에서 살고 행한다면 자동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이것을 볼 때 매우 놀랄 것이며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기이히 여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사도들에 의하여 사역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으로 새겨진 그리스도를 가짐으로 우리는 또한 다른 이들이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산 편지가 됩니다. 나는 그들의 부모에 의해 읽혀지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의 경우를 압니다. 처음에 그들의 부모들은 그들이 주님께로 향하고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온 것 때문에 그들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그들을 반대하는 동안에 조차도 그들은 자녀들 안으로 새겨진 그리스도를 읽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얼마 후에 반대하는 부모들 중 많은 이들이 주님의 길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에 관한 많은 놀라운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부모가 심지어 당신을 반대할지라도 여전히 당신을 살피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편지인 당신을 읽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명의 그 영 안에 살고 행한다면 그들은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당신의 부모를 공경하려 하지 않았을지라도 당신은 자연히 그들을 가장 뛰어나고 귀한 존경으로 대할 것인데 이는 당신이 그 영을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부모는 이것을 알 것이고 귀하게 여길 것이며 결국에는 확신하고 그에 의하여 정복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50년 이상 나는 이와 같은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처음에 그들의 부모에게 반대를 당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부모가 불교 신자였고 또 다른 경우에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주의 회복의 길은 그들에게 새로운 것이며 그들이 이해하기에는 이상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녀들을 반대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집회 나가지 않는데 너는 왜 한 주에 그렇게 여러 번 가지? 무엇이 너를 그처럼 자주 집회에 가도록 끄느냐? 전에 너는 많은 것들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더 이상 관심하지 않는 것 같구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니? 정신이 나간 게 아니냐? 도대체 이 교회가 너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지? 그들의 자녀가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했을 때 부모들은 그들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때 그들의 부모는 걱정했습니다. 그들의 자녀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상해하면서 교회를 반대하고 가능한 한 그들을 교회 생활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작정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일들이 수백 번이나 중국 대륙과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대다수의 경우에 있어서 부모들이 결국 주님과 주님의 길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며칠 만에 돌아왔고 또 어떤 이들은 30년 이상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어떤 경우에 부모들은 교회 집회에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자녀들을 막음으로 얼마나 교회를 반대했는가를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자녀들의 생활에 의하여 확신을 얻었으며 회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왜 주님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승리를 얻으셨습니까? 그분이 승리하신 것은 바로 성도들이 생명의 그 영 안에서 살았고 그 영을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들은 그들이 취했던 행동이 주님께 속한 것임을 확신시켜주는 방법으로 그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또한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를 하는 것과 탐하는 것을 금하는 계명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계명들을 지키려고 결심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가 탐심을 이기려고 하였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대신 그는 이 계명에 의해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을 정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다음 로마서 8장에서 그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바울은 또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생명의 그 영을 따라 행했을 때 자동적으로 자기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의 체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성취하려고 의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우리가 생명의 그 영을 따라 행한다면 모든 계명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성취될 것이며 각각의 계명들이 우리 안에서 철저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현.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성취될 때 우리는 의로움을 갖습니다. 앞에 메시지에서 우리가 지적했듯이 의인은 하나님의 표현, 즉 그분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표현을 갖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그 영에 의해 살아낸 자연스러운 의로서 이 표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확신시키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 나타낸 하나님의 표현을 보므로 결국에는 확신하게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바울은 율법의 의로운 요구와 2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구절을 2절과 4절과 함께 합쳐본다면 우리는 그 영과 의와 형상을 갖게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생명의 그 영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의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 길은 생명의 그 영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의를 가질 것이며 이 의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은 의를 생산하며 의인은 형상입니다. 의와 왕국.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의에 대한 또 다른 방면을 제공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과 관계되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산출하는 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의는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됩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 생활을 암시합니다. 교회의 집회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전람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어떠함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상태와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왕국은 의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바울의 말은 구약에 기록된 것과 일치합니다. 시편 89편 14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입니다. 이 구절 또한 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설립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그 기초인 의로 세워졌습니다. 이사야서 또한 의에 대하여 많이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32장 1절은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의도 역시 나라와 관계 있습니다. 더욱이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시편 45편으로부터의 인용입니다. 구약에서 의인은 종종 왕국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정부와 행정과 법도와 다스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의인은 좋은 질서 안에서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가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합당한 방법으로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입니다. 의인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산출합니다. 그 다음에 의인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웁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의와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로마서 14장에서는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형상과 나라는 둘 다 의의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의의에 대한 방면을 우리의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 기쁘지 않고 그 집의 상황이 즐겁지 않다면 그들의 가정생활에는 의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하나님의 왕국도 없을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이 그러한 상황을 지켜볼 때 그리스도의 형상 곧 하나님의 표현에 대한 어떤 인상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형제와 그의 아내가 그 영 안에서 살고 그 영을 따라 행한다 합시다. 그들은 행복할 것이며 그들의 자녀 또한 기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가정생활일 것입니까? 그럴 때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생활 안에 있는 의입니다. 가령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이 불평하고 비평하며 한담한다고 합시다. 더욱이 집회 안에서 무질서하다고 합시다. 만일 교회가 그러한 상태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표현도 하나님의 왕국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과 비평과 한담 대신에 용납함과 찬양과 주님을 부름과 교통이 있다 합시다. 더욱이 집회들은 살아있고 좋은 질서가 있고 기능을 발휘함이 풍성하다 합시다. 그러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틀림없이 의로 충만한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있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의 목표는 다른 이들에게 그들의 공급으로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만유를 포함한 영을 사역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사역은 믿는 이들 안으로 그들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분배합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이 그 영을 따라 살고 행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인상을 주는 상태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의와 질서와 합당한 체계 안에서 사실상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날의 다른 사역들의 결과는 많은 의견과 분열과 무질서입니다. 의로 장식됨.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신부는 구속받고 변화된 새 부분으로 된 사람입니다. 이 신부는 성도들의 의인 흰 세마포를 입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밝고 빛나고 순수한 의로 장식된 이 신부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로 장식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덮기 위해 빛난 세마포 옷을 예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의로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와 같은 의의 옷을 생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매일 생명의 그 영을 따라 행함으로 또한 그 영의 생활인 생활을 가짐으로써 생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매일매일 매달매달 매년매년 영 안에서 그와 같은 생명을 삶으로 우리의 혼인 예복을 준비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빛나고 순수한 혼인 예복을 입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계시록 19장에 있는 신부는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성은 벽옥의 모습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계시록 21장 11절은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18절에 따르면 그 성벽의 건축 재료는 벽옥이다. 또한 새 예루살렘의 처음 기초석은 벽옥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의 모습은 벽옥일 것입니다. 계시록 4장은 또한 하나님께서 벽옥의 모습을 가진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벽옥은 하나님의 형상, 곧 그분의 표현을 상징합니다. 벽옥이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 둘 다의 모습이라는 사실은 이 거룩한 성이 하나님이 가지신 것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으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온 성이 하나님을 표현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벽옥은 신부의 의와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인 의의 모양을 가지게 될 신부의 혼인 예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이것은 벽옥의 모양일 것입니다. 의가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함. 베드로서 3장 13절은 우리는 그의 약속을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사용된 의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풍성합니다. 의가 새하늘과 새 땅 안에 거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되고 바로 잡혀지고 조절되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통치되고 통제되며 합당한 다스림 안에 있게 될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보좌와 왕국과 신성한 행정이 거기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평강과 기쁨일 것입니다. 의가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때 그 상황은 오늘의 어떠함과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현재 이 땅에는 의가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 불의와 무질서와 혼돈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긍휼로 의가 또한 우리의 가정생활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새 언약의 사역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그 영과 의를 사역하는 대신 그들은 침례의 방법 등과 같은 것에 대하여 따집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을 침례 줄 때 앞으로 줄 것인가, 뒤로 줄 것인가, 한 번 줄 것인가, 세 번 줄 것인가, 예수의 이름으로 줄 것인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줄 것인가를 가지고 논쟁합니다. 소위 여러 가지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열시켰습니다. 이 분열적인 사역들은 새 언약의 사역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사역은 단지 안으로 생명 공급이 되는 그 영과 밖으로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의이신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 의이신 하나님의 표현, 즉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것이 조절되고 질서 있게 되고 바로잡혀진 왕국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는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보게 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사역의 기능입니다. 동역자들과 교회들 안에 있는 장로들뿐 아니라 젊은이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생명주는 영이시며 의이신 그리스도를 사역하는 사역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